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 해군 함정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오늘 성명을 통해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인 맥캠벨함과 보급함 월터 S. 딜함이 전날 타이완 해협을 남쪽에서 북쪽으로 항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미 태평양 함대 측도 이 같은 사실을 언론에 확인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로건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 항행 임무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확인하는 것이라면서 미군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항해하고 비행할 것이라고 타이완 중앙통신에 설명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상황을 주시하며 전 과정을 파악하는 중이라면서 이미 미국 측의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군은 앞서 폭격기 등을 동원한 맞대응 성격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미 해군이 타이완 해협을 통과한 어제 오후 훙6 폭격기와 쿵징 500 조기 경보기 등이 중국 남부기지에서 이륙해서 타이완과 필리핀 사이 바시 해협을 거쳐서 서태평양으로 향하는 장거리 비행훈련을 벌였다고 주요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그리고 영국, 프랑스 등 5개 핵무기 보유국들의 회의가 다음 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립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핵확산 금지조약 NPT 당사국인 이들 5나라 대표들이 오는 30일 베이징에서 만나 군축과 핵확산 방지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에서 안드레아 톰슨 국무부 군축국제안보담당 차관, 러시아에서는 세르게이 랴브코프 외무차관이 참석합니다. 화춘잉 대변인은 이번 일정에 대해서 핵 보유국들 간의 조율과 협력을 강화해서 갈등을 해결하고 국제평화와 안보를 공동수호하는 것과 관련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베네수엘라 과도정부 수반을 자임한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사면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과이도 의장은 어제 미국의 스페인어 방송 유니비전과의 인터뷰에서 누구든지 베네수엘라의 헌정질서를 되돌리는 데 도움을 줄 경우 사면을 고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AP통신 등은 마두로 대통령의 하야를 전제로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표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과이도 의장은 지난 23일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열린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서 마두로 대통령이 행사하던 국가 원수 권한을 인수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과도정부 수반으로서 자유투표를 실시해 베네수엘라의 헌정질서를 회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선언 직후 미국과 캐나다, 유럽연합, 아르헨티나 그리고 콜롬비아를 비롯한 주요 국가들은 베네수엘라의 과도정부를 인정했습니다.
워싱턴
B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에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약 5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실업수당 청구가 줄어든 것은 고용 상황이 좋아졌다는 뜻입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9만 9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전주보다 약 1만 3천 건 줄어든 수치고 지난 1969년 12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또한 4주 평균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5,500건 감소한 21만 5천 건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미 연방정부 일부 기능이 정지된 셧다운 사태 여파로 공무원들의 실업수당 청구는 많아졌습니다. 연방공무원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월 둘째 주 기준으로 2만 5,419건을 기록해서 한 주 전보다 약 1만 5천 건 늘었습니다. 무급 휴직 상태로 전환된 연방 공무원들은 오늘 셧다운 개시 이후 두 번째 봉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부분 폐쇄 셧다운이 오늘로 35일째를 맞은 가운데 사태 해결을 위해 상정한 법안들이 어제 상원에서 모두 부결됐습니다. 미 상원은 어제 본회의를 열어 공화당이 낸 단기 지출안과 민주당 안을 차례로 표결했지만 두 건 모두 가결 정족수인 60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셧다운 사태를 불러온 핵심 요인은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만드는 비용을 둘러싼 공화민주 양당의 대립입니다. 24일 공화당 안에는 장벽 건설 자금 57억 달러가 전액 반영됐지만 민주당 안에는 이 부분이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 의회 의원들이 완전한 비핵화가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은 정권 유지를 위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They've gotten these nuclear weapons at a great cost and a great hardship.
한국 대학생들이 주한미군과 미국의 역할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맑겠지만 북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5도에서 영하 5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6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5에서 4m로 높게 일겠고 서해 앞바다는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북 협상의 초점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북한 핵과 미사일 동결에 맞춰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미 의회 의원들은 완전한 비핵화가 최종 목표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위협이 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폐기에 우선 초점을 맞춘 뒤 비핵화 방안을 마련하는 수순이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클 코너웨이 공화당 하원 의원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It's the most rational, realistic. I mean, it's the most rational result.
하원 군사위원이자 중앙정보국 소관의 정보위원인 코너웨이 의원은 23일 VOA 기자와 만나 미북 협상의 목표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사실상 배제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완전한 비핵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가장 합리적인 결과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도 한반도를 비핵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보다 북핵미사일 동결이 더 현실적인 목표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김정은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동결하거나 개발을 중단할 것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면서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선의 검증 가능한 옵션이라고 밝혔습니다.
I don't trust Jong-un to freeze or to not continue to develop things. And so having a complete denuclearization is...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지난 18일 워싱턴을 방문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회담하기 직전 싱클레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미국을 위협했던 북핵미사일 시험이 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우리는 그 위험을 줄이고 북핵미사일 프로그램 확장 능력을 줄이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폭스뉴스에 출연해 미국민의 안전이 최우선 목표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미국이 북한과의 이번 회담 목표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사실상 배제하고 미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조치로서 북핵미사일 동결 조치를 우선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로칸나 하원 의원은 북한의 비핵화는 단계적인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면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폐기 방안을 논의하는데 우선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Steps towards that. Steps towards that. And I think Perry and Schultz's letter lays out what a realistic plan would look like. The biggest thing is for them to give up their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so that they
하원 군사위원이자 민주당 하원 진보적 의원 모임인 진보 코커스의 공동의장인 칸나 의원은 1990년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윌리엄 페리 당시 국방장관이 제안한 페리 프로세스를 참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여기에 현실적인 계획이 어떤 모습일지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ICBM과 관련 기술을 폐기하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그래야 일단 미국에 대한 위협을 제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CBM과 관련 기술 폐기 방안에 우선 초점을 맞춘 뒤 비핵화 체계에 대해 논의하는 수순이 현실적이라는 겁니다. 올해부터 하원 외교위 아태소 위원장을 맡는 브래드 셔먼 민주당 하원 의원도 최근 VOA와 인터뷰에서 보다 현실적인 목표를 가져야 한다면서 아예 철저한 감시를 전제로 일부 핵무기를 용인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대신 미국을 위협하는 미사일 역량을 동결시키는 것이 더 현실적인 목표라는 주장입니다. 반면 공화당의 애덤 킴징거 하원 외교위원은 완전한 비핵화는 현실적이며 이것이 현실적인 목표가 돼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Yeah, I think it has to be. I think anything short of that is going to be pretty bad in terms of what that means. I mean, the United States has the military capacity to prevent it. We don't want to use that, obviously, because that would be bad. But I think short of a denuclearization.
킨징거 의원은 여기에 못 미치는 것은 매우 나쁜 결과가 될 것이라며 미국은 북핵 보유를 막을 군사적 능력이 있는데 군사력을 이용할 경우 결과가 매우 안 좋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길 원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비핵화에 못 미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매우 안 좋은 모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공화당의 조 윌슨 하원 의원도 완전한 비핵화는 현실적인 목표라며 특히 한국인과 북한 주민들의 상호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I do. I really do. Because it's to the mutual benefit, particularly the people of South Korea, but to the people of North Korea. And it's also mutually beneficial.
또 중국과 러시아, 일본에 대한 위협도 낮추기 때문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여러 국가들에게 상호 이득이 된다며 비핵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주민들이 자국의 경이로운 성공을 볼 수 있도록 나라를 어느 정도 개방하는 것이 북한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북한이 실제 비핵화할 것이라는데 자신은 여전히 낙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화당의 존 부즈맨 상원 의원은 미국은 일본과 같은 나라들이 핵을 갖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s difficult. What we don't want is countries like Japan, other countries in the area going nuclear. And so all of that plays.
이어 완전한 비핵화는 현실적인 목표라면서 북한의 지도자는 미국이 그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길 원하고 정권 교체와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대가로 정권 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국은 실제로 북한이 베트남 타이완과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돕는 것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의 팀 케인 상원 의원은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해야 하지만 현재 북한의 행동을 기준으로 보면 미국은 그 지점에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북한은 정권 유지를 위해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또 미한연합훈련은 북한 위협 때문에 시행하는 것이라면서 훈련 취소나 유예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과학자단체 행사에 참석한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은 북한이 지난해 미사일 실험을 중단했지만 핵 위협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24일 지구 종말을 경고하는 의미로 핵 과학자 회보가 마련한 2019 운명의 날 시계 공개 행사에 참석한 페리 전 장관은 북한은 20에서 30개의 핵무기와 여러 중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I think North Korea has a nuclear arsenal of 20 or 30 nuclear weapons. Many medium-range missiles to build those and a few long.
그러면서 2차 미북 정상회담과 미북 간 대화가 이어진다 해도 북한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They've gotten these nuclear weapons at a great cost and a great hardship. They got them because they want to protect their security. They truly
북한은 그들의 체제 안보를 원했기 때문에 많은 비용과 어려움 속에 핵무기를 갖게 됐으며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으면 미국이 체제를 전복시킬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방장관을 역임했던 페리 전 장관은 행사가 끝난 뒤 VOA 기자와 만나 미한 연합훈련이 취소되거나 유예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한 연합훈련은 한국에 대한 북한의 군사 공격 우려 때문에 시행되고 있으며 북한의 위협이 사라지지 않았다면 훈련은 예정대로 계속 시행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I think the United States would be more than happy to reduce its commitment to and emphasis to
미국은 한국군에 대한 방위 공약을 줄이는 것을 아주 기뻐하겠지만 이런 조건은 북한의 위협이 사라졌다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전문가들 중에는 북한은 탄도미사일 실험 중단을 선언한 만큼 국제기구에 가입해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It should sign and ratify the comprehensive test ban as a, you know, a step forward towards.
북한은 선의의 행동과 군축을 위한 조치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해야 하며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와도 검증 합의에 서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핵과학자 회보는 지구 종말을 경고하는 2019 운명의 날 시계는 작년과 같이 자정까지 2분 남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핵 보유국들의 핵무기 현대화와 미국의 핵 이란 협정 파기 등은 지구 종말 시계의 반을 늦추는 데 실패했다며 북한을 비롯한 전 세계의 핵 위협 감축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51년 전 북한에 나포된 해군 함정 푸에블로호 반환을 요구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제기돼 주목됩니다. 북한이 반환한다면 미국과의 적대관계 청산과 새로운 관계 수립 의지를 확인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푸에블로호 반환을 요구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어디서 나온 건가요?
예, 미 해군 장교 출신으로 딕 체니 전 부통령의 특별 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웰스 씨가 24일 폭스뉴스 기고문에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네.
웰스 씨는 미국 정부와 미 해군, 전역한 해군 병사들과 그들의 가족들 모두 푸에블로호 반환을 바라고 있다며 반환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신뢰 구축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미국과의 새로운 관계 수립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자, 푸에블로호, 북한에 나포된 지가 올해로 51년째가 됐군요.
예, 푸에블로호는 미 해군의 정보 수집함이었는데요. 51년 전인 1968년 1월 23일 원산 앞바다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중에 미극이와 초계정 등을 동원한 북한 해군에 의해 나포됐습니다.
네.
나포 당시 사망한 시신 한구와 82명 승무원은 11개월 뒤인 1968년 11월 23일 송환됐지만 푸에블로호는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네. 푸에블로호 사건 그야말로 냉전시대 미국과 북한의 적대관계를 상징하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북한은 푸에블로호를 평양 보통강 구역 전승기념관의 야외 전시장에 전시해 놓고 주민들에게 미국에 맞서 싸워 승리한 상징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네네.
북한은 푸에블로호 나포 50주년인 지난해 1월 23일 관영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서 미제의 죄악을 만천하에 고발하는 증거물로 되는 푸에블로호를 지난 기간 219만 명의 주민이 참관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북한은 지난해 6월에 미국과의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상호 적대관계 청산 또 새로운 관계 수립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푸에블로호를 여전히 반미의 상징물로 선전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사건 51주년을 맞은 올해 북한에서 나온 관련 논평은 없었습니다.
네.
서방 언론들에 따르면 지난해 미북 정상회담을 전후해서 북한의 선전물에서 반미 구호가 사라지고 평양의 거리 곳곳에 나붙었던 반미 포스터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 등을 통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표명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일입니다.
네. 자, 김정은 위원장이 푸에블로호를 반환할 수도 있을까요?
푸에블로호 반환에 대한 논의는 미국과 북한이 적대관계에 있었던 때에도 비공식적인 차원에서 간간이 있었습니다.
네네.
북한 측이 협상 가능성을 내비친 데 따른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상당한 액수의 보상금 등을 요구해서 미국이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도널드 그레그 전 한국 주재 미국 대사에 따르면 북한은 한때 미국이 고위급 회담에 응하면 푸에블로호를 반환할 용의가 있다면서 미국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을 조건으로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지난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네 차례나 평양을 갔었고요. 또 미북 간의 정상회담까지 열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달라진 미북 관계가 북한의 셈법에도 변화를 가져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 푸에블로가 반하는 미국과의 적대관계 청산 의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제스처가 될 겁니다.
네.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미군 유해를 송환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김정은 위원장에게 푸에블로호 반환을 요청할까요?
미국이 이 문제를 비핵화 협상의 의제로 삼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반환을 요청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미국 내에서는 그동안 연방의회와 콜로라도주 의회가 북한의 반환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적이 있고요.
예.
민간 차원에서도 움직임이 계속 있었습니다. 만일 북한이 푸에블로호를 반환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큰 업적으로 기록될 뿐 아니라 비핵화 협상의 분위기를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북한이 처음으로 유엔에 장애인 권리 협약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헌법 등 법률로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전문가들은 왜곡된 내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최근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에 장애인 권리 협약의 이행에 관한 1차 국가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북한은 이 보고서에서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보호와 증진의 기본 원칙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장애인 보호법에 헌법에 그 같은 원칙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장애인들에게 다른 시민들과 동등한 권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분야에서 다른 시민들과 동등한 보호와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2013년 7월 3일에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 서명했고 2016년 11월 23일에 비준해 2017년 1월 7일부터 발효됐습니다. 장애인 권리 협약 제35조에서는 협약 국내 발효 후 2년 내 협약의 이행 상황에 관한 1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는 추후에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북한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게 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북한이 이례적으로 인권 관련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한 점을 평가하면서도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발전으로 봐야 되는데요. 보고서의 목적이 인권 개선보다는 인권 상황을 왜곡하는 것이면 그러면은 긍정적인 발전으로 볼 수가 없죠.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앞선 북한의 다른 인권 관련 보고서들도 그런 형태의 보고서들이었다며 북한이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도 장애인 관련 법률들이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명목상 뭐 법이 있긴 있겠지만은 시행하지 않아서 문제죠. 나라가 북한 법에 의해 움직이는 게 아니라 10대 원칙에 움직이기 때문에.
앞서 지난 2017년 5월 북한을 방문했던 카탈리나 데반다스 아길라 유엔 장애인인권특별보고관은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방북보고서에서 북한에서 장애인들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장애인들을 위한 사회 기반 시설이 미비하다고 지적하면서 방북 기간 중 대부분의 사회 기반 시설에 장애인들의 접근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장애인들이 계속 사회에서 배제, 격리되고 있다며 부정적 인식과 차별의 대상이 되고 지역사회와 당국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장애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교육 기회를 얻는데 많은 장애물들이 있고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의 시설과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는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 내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체장애 또는 중복장애를 가진 아동들을 포괄하는 학교나 교육체계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들이 의료 서비스와 의약품에 접근하는 데 있어 특히 불리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은 이번 보고서에서 중앙통계국의 2017년 자료를 인용해 북한의 장애인 비율이 전체 인구의 5.5%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전체 인구 약 2,500만 명 가운데 137만 5천 명 정도가 장애인인 셈입니다. 성별로는 여성의 장애인 비율이 5.9%로 5.1%를 기록한 남성보다 더 높았습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의 장애인 비율이 16.9%를 기록한 반면 16세 이하 아동들의 장애인 비율은 1.8%에 그쳤습니다. 전체 장애인 비율 5.5% 가운데는 지체장애가 2.5%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청각장애 1.3%, 시각장애 1.2%, 정신장애 0.4%, 지적장애 0.3%로 보고됐습니다. 북한 장애인들의 교육 수준과 관련해서는 6년 과정의 중학교 졸업이 전체 장애인들의 64.3%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대학교 졸업이 14%, 초급대학 졸업이 8.2%, 소학교 졸업 5.9% 순이었습니다. 이 밖에 북한의 장애인 가운데 근로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58.4%로 집계됐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호주 정부가 자국민들에게 가급적 불필요한 북한 여행을 삼갈 것을 권고했습니다. 북한에서 외국인 방문객들이 자의적 체포나 장기간 구금의 대상이 되는 일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은경 기자입니다.
호주 외교부가 23일 북한 여행 권고를 갱신하면서 북한 여행 필요를 제고하라는 기존의 권고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이 외국인들에게 부과하는 매우 다른 형태의 법과 규정, 그리고 북한에서 체포되거나 구금될 위험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하기로 결정한다면 가능한 한 짧은 기간 동안 북한에 머물고 불필요한 활동을 삼가며 안전에 관한 사항들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호주 여행 권고 중에서 여행 필요 재고는 여행 금지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호주 외교부는 북한에서 호주인들을 포함해 다수의 외국인들이 체포돼 구금됐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률적인 고려보다는 문화 정치적인 고려가 북한 당국이 외국인들을 체포 구금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무례한 것으로 보이는 행위나 허가받지 않은 북한 주민들과의 접촉 등 호주에서는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 행동들로 인해 체포 구금되거나 추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에 들어갈 때 북한 당국자들이 종교적, 정치적 또는 외설적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어떤 물건도 가져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에서는 당국자들이 휴대전화를 감시하고 전자장비를 검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국 대학생들이 주한미군과 미국의 역할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대학생들은 통일에 대해서 북한 주민보다 한국의 경제 성장과 전쟁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영원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가 지난해 말 외주를 통해 전국 대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통일 외교 안보 청년의식 실태조사 보고서를 최근에 공개했습니다. 조사 결과 한국 대학생들은 미국과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0.3%가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감축해서는 안 되거나 더 증원해야 한다는 응답도 27.1%에 달했습니다. 반면 더 감축해야 한다는 응답은 27.3%, 완전히 철수해야 한다는 응답은 5.4%에 그쳤습니다. 통일을 위해 가장 시급한 11개 사안 가운데서도 주한미군 철수는 4점 만점 가운데 가장 낮은 2.16점을 받았습니다. 특히 응답자의 64.8%는 주한미군 철수가 별로 혹은 전혀 시급하지 않다고 답해 주둔 유지에 많은 공감을 표했습니다. 이 조사를 대행한 민간단체 청년과 미래 전영민 연구원은 청년들의 현실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외교 안보에 대해서 이제 20대 청년층이 다소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접근하고 또 이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조금 더 이제 보수적인 상황을 이제 보이고 있다고 이제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미군에 부정적인 게 아니라 미군이 이제 한국에 있어야 되는 이제 주둔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현실적인 이제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는 그런 이제 결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통일은 북한의 핵 문제와 평화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안전을 담보하는 역할을 유지해야 한다는 인식이 청년층에 널리 깔려 있다는 겁니다. 국가 호감도에서도 미국은 다른 주변국보다 훨씬 긍정적 평가를 받았습니다. 미국을 협력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은 65.6%, 적대 대상은 1.8%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을 협력 대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8.4%, 일본은 21%였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을 도울 국가 순위에서도 대학생 응답자의 42%는 미국이 도울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4%, 일본은 9.6%, 러시아는 5.8%만이 한국을 도울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반대로 북한을 도울 나라로 중국이 23.3%로 가장 높았고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란 답변은 일본이 69.7%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통일 지지 여부에 대해서는 53.3%가 통일을 미국이 원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답변도 통일을 원하지 않은 편이라는 응답 34.5%를 포함해 46.7%에 달했습니다. 중국이 통일을 원하지 않을 것이란 부정적 응답은 70%, 일본은 73.9%, 러시아는 63%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이어 통일을 위해 미국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5%, 중국은 74%, 러시아 62%, 일본은 48% 순으로 나타나 미국의 지원에 대한 기대가 가장 높았습니다. 통일연구원의 박영자 연구위원은 청년층의 신보수화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현상만 아니고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신보수주의라고 하잖아요. 젊은 세대들이. 젊은 세대들이 그 자기 이익과 또 자유를 추구하면서도 한쪽으로는 이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기존 권위적인 세계 질서 이런 거를 인정하고 들어가는 되게 실용주의적인 측면. 그러니까 실리적이고 실용주의적인 측면이 그렇게 발현되는 거죠. 현재까지는 미국에 좀 더 가깝고 미국과 함께하는 게 내 삶의 기회도 더 많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반영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한편 한국 대학생들은 남북 통일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남북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52.8%가 동의했지만 그저 그렇다 21%,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도 26%에 달했습니다. 통일이 필요한 이유론 33%가 한국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 28.7%는 남북 간의 전쟁 위협을 없애기 위해, 18%는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11%는 이산가족의 고통 해결을 위해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북한 주민도 잘 살기 위해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5.9%에 그쳐 통일을 한국 편의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강동환 동아대학교 교수는 통일을 남한의 시각으로만 교육하고 다뤄온 모순이 젊은 세대에 이어지는 현상으로 풀이했습니다.
우리는 통일을 남한 사람들의 시각으로만 자꾸 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통일이 요즘에 이제 그 평화가 경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서 통일이 되면 북한의 지하자원과 남한의 기술 합쳐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잘 살 수 있고 또 유라시아까지 기차 타고 가고 그렇게 늘 통일이 이제 경제적인 어떤 혜택, 통일의 편의 뭐 이런 걸로만 계속 그 통일의 필요성을 설득하려고 하거든요.
통일 이후 발생할 통일세 납부 의지에 대해서도 53%가 납부 의지가 있다고 밝힌 반면 납부 의지가 없다는 응답도 42%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세 차례 열린 남북정상회담은 한국 대학생들의 대북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 가운데 42%는 정상회담 전엔 북한에 부정적이었지만 회담 후 북한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질문엔 39.8%가 협력 대상, 35.3%는 경계 대상이나 적대 대상이라고 답해 긍정과 부정적 인식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의 비핵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52.9%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해 부정적 견해가 우세했습니다. 통일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개선을 꼽았습니다. 비핵화가 가장 시급하다는 응답은 82.9%, 인권 개선은 79.3%에 달했습니다. 특히 대북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해서는 분야별 5점 만점 가운데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야 한다는 응답이 3.69포인트로 가장 높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응답자의 62.8%가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한국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답한 겁니다.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는 54%,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해서는 50.4%가 동의했습니다. 한국 대학생들이 대체로 북한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결과도 이번 조사에서 나왔습니다. 선군 정치나 고난의 행군, 주체 사상 등을 아느냐는 질문에 과반 이상이 전혀 모르거나 들어본 적만 있다고 답했습니다. 북한 장마당에 대해서도 전혀 모른다는 응답 46%를 포함해 사실상 잘 모른다는 응답이 70%에 달했습니다. 전영민 연구원은 북한 주민에 대해 젊은 층이 배울 기회가 너무 없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풀이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교육적인 측면에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아무래도 학생 시절에 이제 중고등학교에서 이제 북한에 대해서 현재 사회에 대해서는 가르치지만은 지금 현재 이제 북한에 대해서는 가르치는 부분이 없고 이제 교육을 하는 부분이 없거든요. 통일 장일성 혹은 이제 안보적인 부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제 북한의 현실에 대해서는 또 20대 청년들이 잘 모르는 거죠. 만약에 또 북한의 현실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북한의 지금 비참한 현실이 이제 나타나면서 지금 우리의 그 체제가 이제 북한의 체제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조금 더 이제 과시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통일연구원의 박영자 위원은 한민족 동질성이란 게 젊은 세대에선 상당히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한민족이라는 게 사실 혈연 또 무슨 공동체성, 역사, 언어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런 게 같이 살고 어우러지고 교류를 해야만이 민족 동질성이라는 거, 우리가 한민족이라는 동질성이 있는데 그 동질성이라는 게 이제 거의 이제 너무나 약해진 거죠.
이번 조사에서도 북한 주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44.4%가 그저 그렇다, 27.5%는 다소 불편하거나 매우 불편하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다소 친근하거나 매우 친근하다는 답변은 28%에 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해 너무 비핵화 등 정치와 경제 셈법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남북한 주민들의 자유로운 소통과 교류를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BOE 뉴스 김영권입니다.
저희 VOA 방송은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 곁으로 더욱 빠르게 다가갑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빠르고 정확한 세계 소식 VOA 모바일 사이트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미국 정부가 극심한 전국 혼란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를 돕기 위해서 2천만 달러의 인도주의 지원금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미 해군 함정 두 척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중국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어서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는 로버트 뮬러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였던 로저 스톤 씨를 기소한 소식, 또 연방정부 부분 폐쇄를 풀기 위한 공화당과 민주당 안이 모두 상원에서 부결된 내용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세계는 지금 첫 소식 보겠습니다. 베네수엘라 사태를 볼까요? 지금 미국 정부가 그 심한 전국 혼란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를 돕기로 했다고요?
네, 24일 워싱턴 DC에서 미주기구 이 OAS 특별회의가 열렸는데요. 예.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이 자리에서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베네수엘라 국민을 돕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2천만 달러 이상의 지원금을 보낸다는 겁니다.
네. 자, 지금 베네수엘라 정부 매우 혼란스러울 텐데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뭐 지금 한나라에 두 명의 지도자가 있는 그런 셈인데요. 그렇죠. 이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인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이 지난 23일 대규모 반정부 시위대 앞에서 자신이 베네수엘라의 임시 대통령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같은 날 성명을 통해서 이 과이도 의장을 베네수엘라의 임시 대통령으로 인정한다고 발표를 했죠. 하지만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은 미국이 이번 사태의 배후에 있다면서 미국과의 단교를 선언했습니다. 네.
미국이 지금 베네수엘라를 원조하는 것은 과이도 정부를 위한 것인가요?
맞습니다. 이 폼페오 장관은 미국의 이번 원조 계획은 과이도 임시 지도자의 요청에 의한 이 직접적인 응답이라고 밝혔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 과이도와 국회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 회복과 법치 존중을 위한 노력을 견고히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이 도덕적으로 파산했고 경제적으로 무능하며 또 심각히 부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폼페오 장관이 미주기구 국가들의 협조도 요청했군요.
네, 이 과이도 의장을 베네수엘라의 합법적인 지도자로 인정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이 미주기구 OAS는 미주 대륙에 있는 국가들의 협력을 위해서 창설된 국제기구인데요. OAS는 마두로 대통령 취임식 다음 날인 11일 이 마두로의 재임이 불법이라고 비판하는 결의안을 찬성 19표 또 반대 6표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네. 한편 24일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유엔 안보리 회의를 26일 개최해서 베네수엘라 사태를 논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네, 지금 베네수엘라를 보고 있는 국제사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뭐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페루, 뭐 파나마, 파라과이 등과 같은 여러 중남미 국가들 그리고 캐나다와 프랑스 같은 서방 국가들이 미국과 함께 과이도 의장을 베네수엘라의 합법적인 지도자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중남미의 대표적인 좌파 국가들인 쿠바, 볼리비아를 비롯해서 다른 나라들은 이 마두로 정권을 옹호하고 있고요. 또 미국이 내정 간섭을 한다.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도 마두로 정권을 지지하는 쪽이군요.
그렇습니다. 크렘린궁은 24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마두로 대통령과 이 전화통화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베네수엘라가 외부 세력에 의해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푸틴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합법적인 권력인 이 마두로 정권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표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이날 미국이 또다시 다른 나라 국민의 운명을 결정하려고 한다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네.
러시아가 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을 이렇게 보호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 러시아는 마두로 정권의 이전 정부였던 이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 시절부터 이 베네수엘라와 아주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어왔는데요. 네. 특히 현재 이 러시아 국영 석유 기업이 베네수엘라 유전 개발에 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고 또 러시아 자동차 기업이 베네수엘라 현지 공장에서 버스를 이 조립해서 생산하는 등 러시아는 중국에 이어서 이 베네수엘라의 두 번째 경제 협력국입니다. 또 군사 분야에서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임시정부 지도자로 인정한 과이도 국회의장. 한 나라에 말씀하신 대로 두 국가 지도자가 두 명이 있는 상황인데 미국이 이걸 어떻게 풀려고 하고 있을까요?
과이도 국회의장은 이 마두로에 대한 사면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이 과이도 의장이 24일 미국의 스페인어 방송인 유니비전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누구든지 베네수엘라의 헌정 질서를 되돌리는 데 도움을 줄 경우 사면을 고려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AP통신 등은 이 마두로 대통령의 하야를 전제로 해서 더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의 함정들이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다고요?
네, 미군 해군 함정 두 척이 24일 새해 들어 처음으로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미 해군 태평양 함대는 성명에서 이지스 구축함인 맥캠벨함과 또 보급함인 월터 SD함이 24일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미국의 해군 함정은 지난해에도 이 타이완 해협 통과 작전을 했었죠.
네, 가끔 하는 그런 작전인데요. 지난해 7월, 10월, 11월에도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이 공식적으로 미 해군 함정의 타이완 해협 통과가 알려진 것은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항해 때는 중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강하게 반발했었는데요. 예. 이 타이완 해협은 이 중국과 타이완 사이에 있는 이 좁은 해협을 말하죠. 폭이 약 200km, 길이는 약 400km 정도 되는데 하지만 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연결하는 이 지리적 요충지라고 하겠습니다.
네. 중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떤 반응인가요?
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반응이 나왔는데요. 화춘잉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미 미국 측에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타이완 문제는 미국과 중국 관계에 있어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예.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라고 미국에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미국 정부의 반응도 나왔습니까?
네, 타이완 해협은 국제 수역이기 때문에 이런 함정 통과는 국제법에 따른 통상적인 항해라는 것이 이 미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태평양 함대의 팀 고르먼 대변인도 이날 미국 CNN과 인터뷰에서 미군 함정의 타이완 해협 통과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미 해군은 앞으로도 이 국제법이 허용되는 어느 곳이든지 자유롭게 비행하고 항해하면서 작전을 수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타이완 측의 반응도 꼭 보게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타이완 국방부도 24일 미 해군이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다고 확인했는데요. 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또 중국의 인민해방군 공군이 이날 다수의 군용기를 동원해서 타이완 남쪽 바시 해협을 통과하는 비행 훈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존 리처드슨 미 해군 참모총장에 앞서 이 중국이 타이완을 향해 무력 시위를 하면 미국은 타이완 해협 통과 작전에 항공모함 투입을 고려하겠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어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미국의 항공모함이 타이완 해협을 통과한 적은 없는 건가요?
네, 미국은 중국이 군사적으로 민감하게 여기는 이 항공모함에 대해서는 이 10년 넘게 타이완 해협 통과 작전에 투입한 일이 없습니다.
예.
하지만 리처드슨 미 해군 참모총장은 지난주 중국이 타이완을 상대로 잇따라 무력 시위를 할 경우 이 타이완 해협을 통과하는데 항공모함을 파견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이번에는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서 연방수사당국에 체포된 사람이 나왔군요.
네, 미 연방수사국 FBI가 25일 오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를 지냈던 로저 스톤 씨를 플로리다에서 체포했습니다. 스톤 씨에게는 공무집행 방해, 위증, 증인 위협 등 7개 혐의가 적용됐고요.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는 뮬러 특검이 기소했는데요. 스톤 씨는 이날 오후에 법원에 출두할 예정입니다.
네, 체포된 로저 스톤 씨, 어떤 인물입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과 수십 년 동안 관계를 유지한 정치 자문가입니다. 70년대 당시 리처드 닉슨 대통령 선거운동 본부에서 일하면서 이 정치계에 발을 디뎠는데요.
네.
그 후 지금까지 중앙 정치권을 맴돌면서 경력을 다졌습니다. 뭐 오랫동안 트럼프 대통령과도 관계를 유지하면서 조언을 했고요. 또 공식적으로 관직에 있지는 않았지만 뭐 마쿠에서 이 공화당 쪽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인물입니다.
네. 뮬러 특검에서 그동안 쭉 스톤 씨를 조사를 했었죠.
네, 이 폭로 전문 사이트인 위키리크스가 지난 2016년 이 미국 대선 기간에 민주당 고위 관계자의 이메일을 공개했는데요. 그런데 이 이메일이 이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러시아 정보기관이 해킹해서 얻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그런데 스톤 씨가 이 과정에서 위키리크스 그리고 해킹에 관여한 러시아 정보요원과 접촉했다는 그런 의혹이 있었습니다.
예. 스톤 씨가 그 대선 당시 그 이메일이 공개된다고 미리 암시해서 또 논란이 됐었고요.
맞습니다. 뭐 나중에 스톤 씨가 말을 바꾸긴 했는데 스톤 씨가 미리 이사의 씨를 알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물론 뭐 스톤 씨는 정보를 다른 곳에서 얻었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죠. 나중에.
네. 이 스톤 씨 뭐 자신이 기소될 것이다, 이미 여러 차례 말을 했었죠.
네, 이미 기소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매우 강하게 비난해 왔는데요. 러시아 스캔들이라고 하면은 지난 미국 대선에 러시아가 개입을 했고 또 이 과정에서 트럼프 진영 그리고 러시아가 내통했다는 의혹을 말하죠. 뮬러 특검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뮬러 특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수사를 방해했다는 이 사법 방해 의혹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뮬러 특검이 지금까지 기소한 사람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개인 33명의 기관 3곳이었는데 이제 스톤 씨가 추가되면서 모두 34명이 특검에 기소됐습니다.
네, 여기서 미국 정부의 셧다운, 부분 폐쇄 관련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연방정부 부분 폐쇄 사태 25일로 지금 35일째를 맞았는데 좀처럼 돌파구가 마련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24일 상원에서 민주공화 두 당이 각각 올린 지출안에 대한 이 토론 종결 투표가 진행됐는데요. 두 안 모두 통과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공화당 지출안은 찬성 50대 반대 47, 그리고 민주당 지출안은 찬성 52대 반대 44로 부결됐습니다.
네, 민주공화 두 당이 지출한 내용이 달랐죠?
네, 이 공화당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고 있는 장벽 건설 예산 57억 달러가 전액 반영됐고요.
네.
민주당 안에는 전혀 이런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날 표결이 끝난 뒤에 공화당과 민주당 대표가 따로 만나서 현 상황을 풀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의회 상황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 행사에서 기자들 질문을 받았는데요. 일정한 액수, 다운 페이먼트의 국경 장벽 예산이 있으면 연방정부 폐쇄를 풀 지출안을 받아들이겠다. 이런 뜻을 나타냈습니다.
네, 다운 페이먼트라면 뭐 미국에서 물건을 이렇게 나눠서 할부로 사거나 융자받아서 집 살 때 먼저 집을 돈을 내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뭐 가령 20만 달러짜리 집을 사려면 집값의 뭐 20% 정도 해당하는 4만 달러를 다운페이로 내고요.
예.
나머지는 뭐 대출을 얻어서
그렇죠.
사는데요.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도 이 기자들에게 국경 장벽 예산에 이 상당한 액수의 다운페이가 있어야지만 대통령이 지출안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액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민주당의 반응은 어떻게 나옵니까?
네, 뭐 역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합리적이지 않은 방안이라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지역 대부분 지역이 맑겠지만 중강, 강계 등 북부 지역은 구름 많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 낮 최고 영상 1도, 신의주 아침 기온 영하 9도, 낮 기온은 영상 2도, 중강 아침에는 영하 18도, 낮에는 영하 2도, 강계 아침 기온 영하 16도, 낮 기온은 영하 2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맑은 날씨입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영하 7도, 낮 최고 영상 3도. 개성 아침에는 영하 8도, 낮에는 영상 3도. 사리원 아침에는 영하 9도, 낮 기온은 영상 1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함경남북도 지역 대체로 맑거나 구름 조금 끼겠고 해산 삼지연은 하루 종일 구름 많습니다. 함흥해 아침 최저는 영하 10도, 낮 최고 영상 6도. 장전 아침에는 영하 5도, 낮에는 영상 5도. 청진 아침 기온 영하 8도, 낮 기온은 4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영하 25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6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동해상은 구름 많겠습니다. 서해는 맑은 날씨입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2에서 4미터로 일겠고 서해 북부 해상은 1에서 3미터로 일겠습니다. 1월 25일 금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 해군 함정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오늘 성명을 통해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인 맥캠벨 함과 보급함 월터 에스틸 함이 전날 타이완 해협을 남쪽에서 북쪽으로 항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미 태평양 함대 측도 이 같은 사실을 언론에 확인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로건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 항행 임무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확인하는 것이라면서 미군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항해하고 비행할 것이라고 타이완 중앙통신에 설명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화춘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상황을 주시하며 전 과정을 파악하는 중이라면서 이미 미국 측의 이번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군은 앞서 폭격기 등을 동원한 맞대응 성격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미 해군이 타이완 해협을 통과한 어제 오후 훙6 폭격기와 쿵징 500 조기 경보기 등이 중국 남부기지에서 이륙해 타이완과 필리핀 사이 바시 해협을 거쳐 서태평양으로 향하는 장거리 비행훈련을 벌였다고 주요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미 해군은 지난해 7월과 10월, 11월에도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그때마다 중국 외교부와 국방부 등은 양안 안정을 해치는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미국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그리고 영국, 프랑스 등 5개 핵무기 보유국들의 회의가 다음 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립니다. 화춘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핵확산 금지조약 NPT 당사국들인 이들 5나라 대표들이 오는 30일 베이징에서 만나 군축과 핵확산 방지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에서 안드레아 톰슨 국무부 군축 국제안보 담당 차관, 러시아에서는 세르게이 랴브코프 외무차관이 참석합니다. 화 대변인은 이번 일정에 대해 핵보유국들 간의 조율과 협력을 강화해 갈등을 해결하고 국제평화와 안보를 공동수호하는 것과 관련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베네수엘라 과도정부 수반을 자임한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사면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과이도 의장은 이날 미국의 스페인어 방송 유니비전과의 인터뷰에서 누구든지 베네수엘라의 헌정질서를 되돌리는 데 도움을 줄 경우 사면을 고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AP통신 등은 마두로 대통령의 하야를 전제로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표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과이도 의장은 지난 23일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열린 반정부 시위에서 마두로 대통령이 행사하던 국가원 원수 권한을 인수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과도정부 수반으로서 자유투표를 실시해서 헌정질서를 회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선언 직후 미국과 캐나다, 유럽연합, 아르헨티나, 콜롬비아를 비롯한 주요 국가들은 베네수엘라 과도정부를 인정했습니다. 미국에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약 5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실업수당 청구가 줄어든 것은 고용 상황이 좋아졌다는 뜻입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9만 9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전주보다 1만 3천여 건 줄어든 것이고 지난 1969년 12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4주 평균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5,500여 건 감소한 21만 5천 건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미 연방정부 일부 기능이 정지된 셧다운 사태 여파로 공무원들의 실업수당 청구는 많아졌습니다. 연방공무원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월 둘째 주 기준으로 2만 5,419건을 기록해서 한 주 전보다 약 1만 5천 건 늘었습니다. 무급휴직 상태로 전환된 미 연방 공무원들은 오늘 셧다운 개시 이후 두 번째 봉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부분 폐쇄 셧다운이 오늘로 35일째를 맞은 가운데 사태 해결을 위해 상정한 법안들이 어제 상원에서 모두 부결됐습니다. 상원은 어제 본회의를 열어 공화당이 낸 단기 지출안과 민주당 안을 차례로 표결했지만 두 건 모두 가결 정족수인 60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셧다운 사태를 불러온 핵심 요인은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만드는 비용을 둘러싼 공화민주양당의 대립입니다.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5840, 9800,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